새 언약 다섯 번째 부흥보 제32기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12절까지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미 한 가지 일을 보았는데 바로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람이 만질 수 없는 그의 지위에 두어 자신을 높이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와 동등한 지위까지 낮추사 우리가 그분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언약대로 그분을 대하고 그분께 요구할 수 있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께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집행하도록 요구하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일어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 원문에서 언약을 언약이라고 칭하며 유명도 역시 언약이라고 칭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약과 유명, 유언, 유사는 원문에서 다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언약이란 말을 사용한 곳이 아주 많습니다. 히브리서의 시작에서 그리스도가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훨씬 높고 모세보다 더 높으며 여호수아보다 아론보다 더 높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이 책의 목적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는 실제로 이러한 많은 가르침이 있으며 성경 해석가들이 해석한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본 바로 히브리서는 전적으로 하나의 목적, 곧 새 언약을 우리 앞에 놓는 것입니다. 6장에서 13장 1절까지는 줄곧 이것을 주의합니다. 비록 이 책에서 피가 언급되고 아론, 모세, 제물 등의 일들이 언급되지만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다 이 언약을 위한 것들입니다. 6장부터 13장의 목적은 우리에게 새 언약이 과연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언약과 유명의 양방면. 과연 우리와 새 언약을 세우신 이는 주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이 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언약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반대편에 계십니다. 왜 언약은 또한 유명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세운 것이므로 언약입니다. 주 예수님으로 말한다면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것이므로 유명입니다. 언약을 세우는 데에는 그 세운 사람이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명은 반드시 그 세운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으면 유명은 효력을 바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와 언약을 세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유명을 남겨주었습니다. 한 방면으로 주님은 피로 유업을 속량하여 돌려주셨고 다른 한 방면으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남겨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17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10장 16절에서 17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한 가지 히브리서 8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의 새 언약을 세우시고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니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고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한 것은 다만 8장에서 말한 것을 반복했을 따름입니다. 9장에서는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라고 말하는데 더 좋은 번역은 집행자라고 해야 합니다. 주님은 새 언약을 집행하셨습니다. 10장 16절은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운 분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새 언약에 따라 말하면 세워졌고 유명으로 말한다면 중보인 것입니다. 새 언약이 포괄하는 것은 크게 세 부분입니다. 깨끗하게 함은 죄의 방면을 말한 것이고 지식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면을 말한 것이며 생명과 능력은 이기는 방면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세운 면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지식을 얻으며 우리가 생명과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님이 남기신 유명으로 말한다면 그분은 깨끗해 됨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으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생명과 능력을 우리에게 물려주셨습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새 언약과 유명의 동일한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얻은 것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언약이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말한다면 그것은 언약을 세운 것이 아니라 유명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한 유명의 집행자이십니다. 만약 유명으로 말한다면 유명을 세운 사람이 아직 죽지 아니하면 유명은 틀림없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5장에서 언약의 피를 중요시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 안으로 피를 가져갔다는 것은 유명을 남긴 사람이 이미 죽었음을 나타냅니다. 이렇듯 하나님만이 유명을 남긴 사람이 이미 죽었음을 아실 뿐 아니라 우리들도 유명을 남긴 사람들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이 팔리시던 그날 밤 떡과 잔을 드신 것은 우리로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해석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이 잔과 떡이 무엇을 위하는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이 이미 죽으셨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명은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에서 새 언약이 언급된 것을 보았습니다. 5,600년 동안 비록 이 언약이 있었지만 조금도 효력이 없었습니다. 이는 마치 사람이 유언을 변호사의 비밀 금고에 남겨두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 사람이 죽으면 비로소 효력이 있게 되며 유언 가운데의 각 물건들이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유명을 남긴 사람이 아직 죽기 전에는 이 유명은 폐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는 너희는 다 이것을 먹으라. 이는 나의 몸이다.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이는 나의 언약의 피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유명, 곧 5,600년 이래 가장 영광스러운 언약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형제자매들이여, 나는 여러분들에게 새 언약에 포함된 것을 말해주는 것을 지연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새 언약이 과연 무엇인가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주님의 유명이요 유산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가르쳐 줄 필요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새 언약이며 주님께서 유언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나 유명을 쓰는 데 있어서 증인이 중요할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유명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종종 어떤 집행인은 부정행위를 하고 어떤 변호사는 돈을 횡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유명을 세운 사람이 주님이시며 집행하는 사람도 역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가장 귀하고 좋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구원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비록 새 언약 안에 세 가지가 포함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의 모든 요구와 필요가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주님께서 피를 지성소로 가져가심으로 유명을 남긴 사람이 이미 죽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대제사장이심은 하늘 위에서 새 언약의 중보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은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시내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천사들과 부활한 의인, 장자들의 모인 곳인 시온산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또한 주 예수님이 계신 곳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하늘 위에 새 언약의 중보로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다만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또한 중보가 되셨으며 영원한 중보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효력이 있게 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피 흘림의 역사의 효과를 볼 것입니다. 그분은 이 일을 위하여 중보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과 공의에 따라 말한다면 이 언약은 영원히 속일 수 없고 영원히 폐하여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한다면 이 언약은 영원히 효력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명을 남기신 분이시고 그분은 그분의 유명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부분의 기업을 남겨주셨습니다. 모든 유명에서 얻은 것은 전에 당신에게 없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고생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며 당신이 일을 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새 언약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늘 자기가 죄를 범하였으므로 반드시 힘을 다해서 좋은 일을 해야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몇 년 후에야 죄가 사면받을 수 있을지도 알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두 번 기도하고 자기가 평안을 느끼게 될 때까지 기도해야 죄가 사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이여, 이것은 당신 자신이 하는 것이지 결코 당신에게 주어진 유명이 아닙니다. 바울은 한마디 의미 있는 말을 했는데 그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대로 하면 오직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지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유명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남겨주어 우리로 그 이룬 것을 앉아서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생스럽게 가서 일할 필요가 없이 다만 평안히 누리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나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지, 어째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인지 하는 등의 질문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도 역시 이와 같은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신문에서 그리스도인은 마치 사람이 밀과 가라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가 이 신문을 보고서 나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밀과 가라지를 분별하는 것처럼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는 것은 일종의 영적인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우리가 힘써가서 행하거나 배울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줍니다. 이 지식은 주 예수님이 유명으로 전하여 준 것으로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능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핑계치 못할 일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교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고 사실이지만 이것을 들은 후에도 자신은 여전히 물과 같이 연약하다고 말합니다. 매번 시험을 만날 때마다 여전히 실패하며 승리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로마서 7장을 체험해 본 사람은 누구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세력과 우리 안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길은 우리가 머리로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게 있는 유명은 우리가 고생하고 힘을 써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유명의 효력은 유명을 집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책임집니다. 유명 안의 모든 일들은 다 우리가 마땅히 얻을 것들입니다. 만약 집행자가 충성스럽다면 유명상의 모든 것을 우리는 반드시 얻을 것입니다. 만약 얻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집행자의 불성실입니다. 우리는 유명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얻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께서 충성스럽게 책임을 지시는 집행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얻는 것은 능력과 생명과 깨끗해 함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영적 생활의 모든 필요를 포괄합니다. 주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셨으며 그분은 유명을 남겼을 뿐 아니라 또한 유명의 충성스러운 집행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궁핍해져 메마르고 무력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분발하여 믿음으로 유명 안에 있는 것을 모두 얻어야만 합니다. 왜 침례는 그리스도인의 일생 중에서 단 한 번만 받으면 충분하고 떡을 떼며 주님을 기념하는 것은 늘 해야 합니까? 왜 초대교회 사도시대는 매주마다 떡을 떼었습니까? 그것은 잔이 새 언약의 잔이며 매주일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의 언약의 관계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피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잔은 하나님의 공의임을 봅니다. 잔은 언약의 잔으로서 우리로 이 새 언약을 매주 복습하며 회상하게 합니다. 즉 매번 우리로 다시 이 잔을 기념하고 다시 이 잔 가운데 포함된 모든 것을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잔을 마시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그분의 언약을 세우는 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물질의 산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언약의 잔입니다. 주님은 매번 우리로 넉넉하고 배부르게 마시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매번 그분이 언약의 묶임을 받고 계시고 즐겁게 언약 안에서 약속한 것을 다 우리에게 주기 원한다는 것을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새 언약에 포함된 모든 것이 장구이 누릴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매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기념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십니다. 떡이 주님을 기념하고 잔 또한 주님을 기념합니다. 주님은 언약의 조건에 따라 우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번 주님을 기념하는 것은 다 언약 안에서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원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까? 당신은 깨끗해 함을 받기를 원합니까? 이것들은 다 쉬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12절에서 말하는 세 가지는 첫째,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둘째, 각각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며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새 언약에 포함된 다음 세 가지의 아주 분명한 범위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새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 있게 하십니다. 둘째, 본래 형제들과 이웃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지식을 주시고 우리로 그분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며 그분이 받으신 형벌이 내가 받을 형벌임을 알게 하십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우리의 죄사함과 깨끗해 됨은 결코 죄를 잊어버림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시간으로서 죄를 씻고 죄를 잊음으로 죄를 씻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비록 한때 잊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양심은 죽지 않고 다만 잠잘 뿐입니다. 어느 날 양심이 다시 깨어 참소한다면 양심은 영원히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우리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려 하심이요 우리의 불의를 깨끗해 하시려 함입니다. 또한 이것들 뿐 아니라 그분은 즉시 당신을 새로운 위치와 새로운 집안에 두시며 당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할 때 당신은 이것이 잘못되었고 저것은 잘못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여야 할지를 모른다고 생각하며 아주 괴로워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일찍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렇게 잘못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때 만약 하나님의 지식이 없다면 당신은 매일 저녁 반복되는 근심거리에 휘말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하나님은 다만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그분을 아는 지식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의 의미는 아주 깊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단언을 내리시며 시비를 분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언을 내릴 수가 있고 시비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자매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 포함된 것은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단언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별개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또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 안에서 능력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다만 우리로 지식이 있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능력도 있게 하셨습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이렇다면 우리는 또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얻는다면 만족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함받고 정결케 되고 생명을 얻으며 능력과 지식을 얻는다면 만족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만 우리에게 하나의 새 언약을 주셨으며 또다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시지 않으시며 이것으로 우리를 보충하시며 충만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새 언약 안에 포함된 것은 첫째로 정결케 함인데 이것은 구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과 능력인데 이것은 승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만약 첫 번째의 것이 믿을만 하다면 두 번째, 세 번째의 것도 다 믿을만한 것입니다. 왜 첫 번째의 것을 얻은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두 번째, 세 번째의 것을 얻은 사람은 이렇게 적습니까? 믿는 이는 동시에 세 가지를 얻을 수 있으며 두 번에 나누어서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다시 이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오늘 일어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붙잡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언약은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으며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성정이고 하나님의 길인지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지식은 우리의 일상적으로 말하는 지식이 아니라 바로 영생의 지식이며 우리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아는 데는 세대의 제한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만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나이 든 사람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는데도 정결케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무익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새 언약을 얻었을 때 반드시 3단계로 나누어 체험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늘 구원과 승리를 별개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과 승리는 결코 둘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가 두 번 역사할 필요 없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 승리, 능력을 얻는 것은 다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직 어떤 사람의 생활이 병적인 상태일 때 하나님의 은혜의 두 번째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이와 같은 체험을 한 적이 없으며 바울은 구원받을 그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결코 충성스럽고 체험이 있는 믿는이처럼 갑자기 노련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성장이 있지만, 그러나 성장은 결코 정결함을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것, 능력을 얻는 것, 지식을 얻는 것과 같은 몇 개의 시기로 나누어져야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린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충성스럽게 20, 30년 동안 주님을 따라 길을 간 사람과 같은 체험이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실패의 광경과는 같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다른 사람이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말해주지 않아도 틀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만약 다른 사람이 이것은 할 수 있고 저것은 하면 안 된다고 말해주지 않으면 곧 실패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아주 사랑스럽고 상당히 인내도 있으며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어떤 사람이 그의 머리가 되어야 하며 사사건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 없이 성경과 아내의 인도를 따라 앞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됩니까? 새 언약에 포함된 진리, 능력, 생명, 지식, 정결케 됨 중 몇 개를 이미 얻었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됩니까? 우리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한번 유혹이 오면 우리는 곧 넘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여러분들이 물과 같이 연약하고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중에서 이미 많은 예비된 것이 있으며 새 언약은 우리의 필요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가지도 더 할 필요가 없고 한 가지도 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게 역사하셨기에 더 이상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얻어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이 세 가지가 있게 하셨으며 다른 것을 다시 더하지 않아도 일생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는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양심이 평안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만약 회개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듣고서 하나님이 참으로 그를 사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사하셨는지에 대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분의 언약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내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바로 오늘 당신이 하나님의 새 언약 안에 어떠한 영광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이 있으면 또한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정결케 됨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올 때 어떠하면 돌아갈 때 또한 그러합니다.